성경 바라보기 24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심이 무엇인가, 또 양심이 언제부터 이게 발동을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뭐라 그럴까, 의도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에다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록을 해줬어요. 시내산에서 주신 그 두 돌판 안에 기록된 그 열 가지 명령을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은 하나님과 또 사람에 대한 그와 같은 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십계명에서 이제 파생이 돼서 그 외에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율법들이 이제 추가가 돼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그 율법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나누어서 600개가 넘는 그와 같은 그 조항들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십계명과 그 다음에 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의도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명히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이제 나오는데, 20장 13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와 같은 죄악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시고, 이런 일은 너희가 절대 해서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여기 가서 보니까 13, 14, 15, 16, 그 다음에 17까지 다섯 가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미워하시는 이와 같은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돌판에다가 직접 기록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기록들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그 율법들, 어떤 경우에는 이게 죄가 되고 어떤 경우는 죄가 되지 않고, 사람을 죽인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이가 죄가 되고 어떤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도끼를 휘둘렀는데 갑자기 도끼 자루에서 이 도끼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치게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피 도시로 도망을 가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숨어 있으면 그러면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이 부속서와 같은 그와 같은 그 율법들로 하나님이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죄냐 아니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죄고 이렇게 이런 건 법을 범하는 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말씀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죄다 아니다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율법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기록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35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BC 6000년까지 약 2500년 동안,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약 2500년 동안은 하나님이 글로 다 기록해 주신 그런 율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사람, 중국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없었거든요. 소위 이방인들에게는 그럼 어떤 것들이 양심과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가서 보시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양심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수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자, 예를 들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지금 살고 있었다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율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이렇게 잘못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 들어있는 이 양심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증인을 합니다.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거. 한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 그렇죠? 한 사람은 그렇다 아니다 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본성에 들어있는 그런 양심, 그렇죠? 이것이 율법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에게 기록된 그런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본성 안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록된 율법이 없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몇 가지 사례를 구약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주 예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사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예쁘고 하니까 이집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 사라를 취하려고 그래. 특히 파라오가 사라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 아브라함이? 당신은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시스터,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겠다 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파라오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열리게 됐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 지금 이삭이 이제 나오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굉장히 예뻤던가 봐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기근이 이제 또 들었는데 기근이 또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있던 그런 기근 말고 큰 기근이 또 그 땅에 드니까 이삭이 아무래도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고 얘기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 머무는데 그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 거기 블레셋 사람들의 왕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그래서 이삭이 자기 목숨을 더 건지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수법을 또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 그랄 땅에 가서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비멜렉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 장난을 치고 이런 걸 보고 아 이거는 이 사람들 부부지 이게 오누이지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꾸짖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혹시 내 아내와 함께 누웠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큰 죄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율법이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이 시대니까 모세로부터 500년 전의 시대예요. 500년 전쯤 전의 시대거든요. 아직 율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방 나라의 블레셋 사람들의 지금 왕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이렇게 취하게 되면 그게 간음이 되고 그게 간음이 되면 그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은 나쁘다.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이 왕이 직접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가서 한번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26장 9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 하여도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면 그게 간음이고, 그럼 그게 죄라고 하는 그런 사실, 율법이 기록된 말씀,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이방 민족의 왕이 또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왜 그래요?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또 하나 신약성경 예를 가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투옥이 돼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로마의 카이사르 앞에 가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탄원하려고 하는 그런 이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27장, 2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로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파선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 가냐 하면 28장 1절에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리는 줄 알았더라. 지금의 몰타라고 하는 그러한 섬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멜리데 섬에 갔습니다. 근데 그 멜리데 섬에 누가 살았냐면 2절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미개한 백성이 야만인들이 거기 불을 피우고 이제 살고 있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개한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과 같은 죄수와 백부장 이런 모든 로마 시민 이 사람들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이렇게 놓으니까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다시 말해 독사에 지금 물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개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고 하는 이 일은 피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에 합당한 그와 같은 일이 이 사람에게 지금 닥치게 돼서 독사가 이 사람을 물었으니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십계명도 없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도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했으면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심판을 이 미개인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아까 특별한 경우는 양심이 불로 지져져서 양심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죄를 깨닫고 죄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의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 즉 구약의 율법을 직접 받은 유대인들과 구약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양심을 통해서 모두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심이 잘 작동을 하는데 양심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엄청난 폭우가 밀려와 갖고 그래서 이 후드 안으로 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돼갖고 전선이 물에 노출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고장이 안 났어요. 엔진 오일이 충분하고 냉각수가 아직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신호가 잘못돼갖고 빨간 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언가가 잘못되면 그런 빨간 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 양심도 특별한 경우에는 잘 작동을 하는데 무언가가 잘못된 일이 이렇게 외부에서 생기게 되면 양심이 잘못된 빨간 불을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례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고린도전서 이제 8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도시는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약성경을 읽을 때 이제 고린도가 나오고 고린도 위에 가서 보면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읽을 때 이 세상의 가장 큰 도시 몇 가지를 늘 기억을 하고 그러고선 읽으시면 도움이 돼요.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예요.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어디? 안디옥.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안디옥.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 이런 도시들이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이런 도시, 그 당시 아테네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지금의 지금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남부가 있고 그리스 북부가 있는데 그리스 북부는 지금도 마케도니아라고 불러요.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가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그리스인데 그리스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아가야?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한 10대 도시 중에 안에 두는 그런 도시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 다음에 이 도시 안에는 커다란 신전.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이 그리스 도시에는 어디나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신전에서 음행을 하면서 몸을 팔아서 이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창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이 세상에 있던 그런 도시들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안에 뭐 제우스 신도 있고, 그 다이아나 여신도 있고, 그리고 신들은 이제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희생물을 가져다가 소를 가져다가 뭐 돼지를 가져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희생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희생물을. 그 희생물을 모든 사람이 그 신전 하나에다 가져 드리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재물이. 그 지금처럼 무슨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드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일부는 뭐 제사장이 취하고 나머지는 다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고기 시장에 가면 고기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한 종류는 제사드리지 않은 고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딱 이거 상품으로 나온 그런 고기가 있어요. 그 한 근에 뭐 5천 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이 제단에다 바치고 나온 고기는 한 근에 한 2천 원쯤 되는 거예요. 2천 원. 그렇죠? 그 일단 한번 썼으니까 그 용도로 거기서 모든 거 본전을 다 뺐기 때문에 그 쌓아둘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기 시장에 가면 고기가 두 종류가 나온다.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고기, 하나는 제사를 드린 고기에서 이렇게 고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값이 비싸고 하나는 값이 싸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싼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린도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니까 천상 어떻게 해야 돼요? 신전에 바쳤던 그 고기를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인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기 저 사람들이 뭐 다이아나 여신이나 제우스 여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고기를 바쳤어도 저게 무슨 신이냐? 그렇죠? 저게 무슨 신이냐? 저건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그냥 돈 적게 내고 싼 고기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고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그러고선 맛있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고사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낸 그런 음식을 그렇죠? 그거를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고 야 이건 마귀에게 귀신에게 바친 건데 이걸 어떻게 먹냐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종류 사람은 양심이 굉장히 약해요. 양심이 약하니까 야 저건 마귀에게 바친 거를 아무리 돈이 싸다고 해도 저걸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걸 내가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양심이 약한 사람 양심이 강한 사람을 쳐다보니까 아니 저 사람 목사라고 한 사람이 마귀한테 드린 거를 마음대로 먹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마음에서 실족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 장로라고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더니 마귀한테 준 걸 갖다 먹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예,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똑같은 고기인데 하나는 저기 부처에게 갖다 바친 거고 조상신이나 아니면 뭐 소위 얘기하는 귀신에게 갖다 바친 거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거다 값이 반이다 똑같은 한우고 여러분 어떻겠어요? 네? 어떤 걸로 싼 걸로 비싼 걸로 싼 걸로 우리는 그렇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양심이 작동을 해요. 대부분의 양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빨간불이 안 켜지는데 양심이 약한 사람에게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강한 양심도 있고 약한 양심이다. 특히 양심이 약한 사람들은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고 성경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본면은 뭐냐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나는 이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절대 먹지 않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서 있는 한 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 그러면 나 고기를 먹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약한 사람도 문제지만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의 그와 같은 그 사정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약한 양심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는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수수팥떡이라 그러나요? 그 고사 지내고 그럴 때 시루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그거 상관 안 하고 잘 먹습니다. 뭐 고사를 지냈든 뭐 했든 시루떡이라 그러면 팥이 이렇게 딱 있는 거 이렇게 해갖고 아침에 꿀 조금 찍어갖고 먹으면 그러면 그날 아침은 뭐 거의 최고 그런 아침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사가 왜 그러냐 하고 제 앞에서 그러고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끊어야지 어떡하겠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어떤 사람은 짐승을 죽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 때문에 양심에 뭐라 그럴까 빨간 불이 켜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많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가을이 되면은 그러면 산에 가서 뭐 노루도 잡고 그 다음에 무스라고 뭐 거의 소만한 그런 그 사슴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면 너무 개체가 너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총을 쏴서 그래서 이제 무스나 이런 걸 잡아서 먹어도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너무 약하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짐승을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니 뭐 어떠냐 하나님이 먹으라 그런 건데 그러고 가서 저기 걸어가는 무스를 뻥하고 저 앞에서 쏴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약하면 파리도 못 죽이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예, 절에 가면 많습니다. 예, 절에 가면. 예, 절에 가면 많아요. 파리도 못 죽이고 이런 분들 그건 사실은 양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이 파리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였을까 봐 그 사람들은 윤회를 믿기 때문에 윤회 알겠죠? 윤회를 믿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르면 그러면 돼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도 되고 모기도 되고 잘하면 나중에 부처가 되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믿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살생을 그래서 이제 금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심지어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해도 하여튼 뭐 모기든 파리든 뭐 개미든 절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심의 이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종교적인 열심도 잘못된 양심 때문에 잘못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이제 11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자기가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지파에 내가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기 전에 내가 율법의 의에 관한 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하자면 나는 거기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엄청난 바리새인이에요. 굉장한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은 무조건 다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바리새인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있는 그 도덕과 율법의 기준으로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그 발가락도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어떤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기를 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구나 해갖고 열이 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회심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의 고향이 다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다소의 사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소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다소 그래서 이 다소에 있는 그 터키 지방에 거기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이 양심이 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양심이 그 당시까지 어때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잘못 생각하던 그런 때가 몇 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세요.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복음 16장 2절 가서 보시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사례가 이제 생긴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16장 2절에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거예요. 회당들에서 내쫓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 내쫓는 거죠. 우린 회당이 아니니까.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실은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에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했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다. 가시채라고 하는 건 소가 이렇게 경작하게 밭을 이렇게 갈기 위해서 가면 소가 옆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런 뾰족한 이게 길게 된 이거에다 뾰족하게 못 같은 걸 박아갖고 소가 옆으로 가지 못하려고 이렇게 치는 게 가시채예요. 지금 바울이 그 가시채를 발로 걷어차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 속에 정보가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가시채를 걷어찬다는 건 뭐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내게 큰 일이로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 양심에 정보가 잘못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구나 하고 그냥 열심을 내갖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양심에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실, 그분을 통해서 뭐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실이 그 정보가 그에게 딱 제대로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이 180도 바뀌게 됐죠. 그래서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영어로 dung, D-U-N-G,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내가 돌진해 나간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예를 우리가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아 무언가 정보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 양심이 어떻게 해요? 작동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지금 저 구원파 이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그 일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전 국민이 바라봤을 땐 저거 이상한 집단이다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양심에 올바른 정보가 지금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핍박하는구나.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그런 예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는 거 도와주지 않습니다. 신천지,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 얼마나 핍박받아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딱 그러면 가시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기뻐하거든요. 왜 그래요? 정보가 지금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신천지 다니는 사람 정말 형편없는 정보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 들어가서 지금 믿음 생활이라는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 그대로 믿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전도관을 세웠다 그럽니다. 전도관을 세웠는데 구름 같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구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으면 여기 부천 옆에 거기 가서 신앙촌을 하나 이제 세우고 또 저쪽 남양주 있는 저기 덕소에 가서 세우고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50년이 지난 지금 이쯤 가서 그 사람들 향한 모든 일들, 그 사람들이 믿었던 거 이런 거 가서 보면 완전 이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정보를 갖지 않는 한 우리의 양심은 어느 면에서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립적이에요. 여기에 올바른 추를 딱 갖다 놔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쟤는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가 이 올바른 추가 있어야만 제대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 수 있고 또 양심도 제대로 작동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 특별히 종교의 영역에서 그렇다.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데 빠진 사람들에게서는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양심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양심 경륜을 이제 열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사람의 이제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의 책임. 사람의 책임은 뭐냐? 창세기 3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드디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됐으니까 뭐 어떻게 일이 생겨요? 선을 따라서 행해야 될 책임이 사람에게 드디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선이다 악이다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악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노센스, 무죄한 그런 상태에 살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게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된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양심이라는 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책임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임이 뭐예요? 선을 따르고 악을 버려야 되는 그와 같은 책임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나오게 돼요. 누구와 누구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그렇죠? 예. 가인과 아벨이 시간이 이제 흐르게 돼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채소를 키웠으니까 이 채소 중에 아주 극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바쳐야 되겠다 하고 채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벨은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의 기름을 가지고 기름. 여러분 어린 양에서 기름을 떼려면 죽여야 되겠죠? 피를 흘려야 되겠죠? 피를 흘린 그와 같은 희생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가인에게는 양심이 전혀 거리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길른 무, 배추, 당근 이것 중에 내가 먹지 않고 최상품으로 지금 남겨두고 이걸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겠다고 지금 가져온 거예요. 가인의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의 헌물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관심을 두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요? 가인의 얼굴 색깔이 변하게 됐다 그래요. 뭘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안 받는 그런 일을 내가 했구나.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얼굴빛이 변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는 거 가서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이 피의 희생물을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이런 거를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이것도 역시 또 종교 행위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뭔가 좋은 거 해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 이런 규례와 습관과 뭐 여러 가지 절차를 세워놓고 뭐 주일 성수 11조 뭐 교회 뭐 이런 거 세워놓는 거 있죠. 새벽 기도 이런 거 뭐 세워놓고 이렇게 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그게 가인의 종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종교.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하느냐 하면 아벨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에이프론으로 이거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밑에 내려와서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죽 코트를 가죽 코트를 만들어주면서 이걸 입고 다녀야 된다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이 사람들이 사람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짐승 희생,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를 뼈저리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희생 예물, 피를 흘려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가인은 무시한 거예요. 무시. 내가 최고를 드리면 되지. 꼭 그게 피를 흘리는 희생물이어야 되냐. 아벨은 어떻게 했다는 거. 내가 알지 못해요. 뭐 아벨이 하나님을 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그와 같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대신 속죄 희생물로 이런 일들을 해준 것, 그거를 내 부모가 분명히 경험하고 내게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피가 죄를 속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피의 희생물을 드리겠다 하고 믿음으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기름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성경적으로 선을 행했고 가인은 성경적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잘못 행한 가인은 화를 내면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니까 얼굴빛이 변해서 낙심하게 됐다고 지금 창세기 4장 5절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양심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고를 보낸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가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신다니까?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시냐?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에서 7절.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바로 내 문 앞에 지금 앉아서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죄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의 열망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히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은 우리 처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죄의 열망이 사람의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걸 잘 다스려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요셉이에요. 요셉, 그렇죠? 자기 주인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사이에 와서 함께 눕자고 이야기할 때 죄의 열망이 그의 문 앞에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그가 죄를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 잘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고 하나님이 한 번에 내치신 게 아니라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둘 중 하나를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인에게는 잘 행할 그런 책임이 있었는데 잘 행해요?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죠? 8절에서 9절 마음속에 이 악한 앙심을 품고는 내 동생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8절 9절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그러니까 양심이 이렇게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굳어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동생까지 죽이는, 동생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동생은 단지 믿음으로 어린 양의 그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둘째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동생을 죽여서 그래서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가인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장본인이 됐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 세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책임을 줬어요. 양심, 선과 악을 알게 됐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택하라는 겁니다. 악을 택하지 말고 선을 택해라. 그런 책무를 줬는데 이 가인 이후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불어나면서 노아 당시에 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땅에 많이 불어나게 이제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책무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실패해서 온 인류가 거의 다 멸절되는 그와 같은 일이 창세기 6장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1절에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이제 딸들이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거인 종족이 생산되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양심이 파괴가 되고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고 하는 가운데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그렇죠? 노아의 홍수가 BC 한 2300년경에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그 전에 한 1500년 정도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을 벌인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가 왜 생겼냐? 노아의 그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100% 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이 세상이 앞으로 조금 점점 가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악하다. 어제 저녁에 아마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걷다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빨리 죽어야지, 이거 도대체 이거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변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느냐 이제 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압력을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다 악한 방향으로 가니 이걸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차라리 빨리 죽든지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이 상상해서 생각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그런 일만 생각하는 그런 때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6장 11절 가서 보니까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온 땅 천지에 다 폭력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장 1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이거는 자기의 길이라고 해도 되고 히즈로 되어 있게 되면 그분의 길이라고 해도 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몽땅 부패가 돼갖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와 같은 짐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잘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예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에 나와요. 누구누구가 나오냐면 아벨과 그 다음에 에녹과 노아가 나오는데,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적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몇 명만 구원받아요? 8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8명.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선자 이야기 들으셨죠? 배선자는 배주에다가 입이 8개, 그렇죠? 입이 8개. 그게 큰 배를 나타낼 때는 배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주. 그 배주는 배선자, 배선자는 배주에다가 입이 8개. 입이 8개는 누구예요? 노아의 식구 8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다음에 나오는 유다서, 요한일서, 2서, 3서 다음에 유다서에 가서 보시면 에녹 당시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이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과 같은 일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경건치 아니하다는 말이 지금 여기에 네 번이 나와요. 여러분이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을 읽을 때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 나오면 영어로 가서 보시면 godly, ungodly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지금 경건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다,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녹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경건치 아니하다는 말을 지금 네 번이나 쓰고 한 구절 안에 지금 네 번을 쓸 정도로 이러한 불경관한 사람들의 세대 속에서 에녹이라든지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노아의 아들들이 그 몇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도 많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다음에 그 두 딸만 지금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시대가 그렇게 될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처음 상태를 봤습니다. 사람의 책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그 한 1500년 동안 줬지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처럼 부패된 그 세상은 어떻게 심판을 통해서 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 홍수라고 하는 것 같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그렇죠? 또 어떻게 돼요? 이 땅 속에 이 바다 밑에 있는 깊음의 샘들이 열려서 온 세상을 완전히 잠그는 것과 같은 홍수가 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이 생명의 호흡이 코에 있던 것과 같은 짐승들이 몽땅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이요? 8명이에요. 8명. 예. 그래서 이 심판을 이루신 이후에 창세기 9장 11절 그 다음에 15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내가 다시는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무엇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양심 경륜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이 되었는가 마무리 잠깐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이거가 죄를 지으면서 선과 악을 알 줄 아는 기능 양심이 생겨나게 됐어요. 순식간에 생겨났습니다.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죄를 깨닫는 것,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양심 경륜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책무는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해서 옳은 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주신 책무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 15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를 해요?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모든 게 다 사악하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사람의 모든 것이 악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 이 지으신 것들로 인해 슬퍼하시면서 결국은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8명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다 멸절시키는 이와 같은 심판을 하나님이 감행하신다. 이 심판이 끝난 이후에 또 하나님이 새롭게 또 하나님의 경륜 세대를 여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